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와 진실,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나올 경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어제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교류를 허용하는 타이완 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 여행법은 미국과 타이완 간 모든 관리들의 상호 여행과 교류를 허용하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1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대해 즉각 답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국과 미국 관계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여행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미국에 감사하다며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전략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전략 핵무기에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핵을 탑재한 수중발사 드론, 또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기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무기 개발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헌법 개정이 장기 집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오늘자 논평에서 헌법 개정이 당이나 국가 지도자의 은퇴 시스템의 변화를 뜻하지 않으며 주요 관리들의 종신 임기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모든 측면에서 당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헌에는 지도자들이 직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필리핀 에너지부가 중국 국영기업과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자원을 공동 탐사하고 채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국영기업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케 대변인은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해외 정보감시법 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세션스 장관은 왜 잠재적인 대규모 해외 정보감시법 조사를 감찰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관은 검찰권도 없고 시간도 영원히 오래 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 늑장 보고를 했다면서 그들이 오바마 사람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등 이 각종 첨단 기술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정부의 행정기능에도 이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구청에선 춘제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구청 직원 1,200여 명이 청사를 들어올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신분증을 사람이 일일이 검사했지만 이제는 기계에 얼굴만 갖다 대고 들어오니 이 출입 절차가 수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즉각 경보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선 이렇게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에 스마트 기술을 장려하는 일명 이정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아직은 절반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이버 당국이 보안을 책임질 것이라며 정부 행정의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0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요. 이 첫사랑의 아픔은 봄날의 비와 같다고 노래하는 팻분의 Spring Rain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Tears at 17 are only spring. Go ahead and cry. True love will come to you again.
17.
Each little shower helps a little flower like you to grow. It hurts, I know. To find the wrong ways that love can go. Tears at any time can do a good thing.
It might do you good.
Dry your pretty eyes. There's more than one spring. When you're older, you're gonna say that all this anguish and pain of being 17 was only spring rain.
Ooh.
10 and 7 years may seem the worst time.
You wait, time will tell.
Don't you waste your tears on love the first time.
Save your tears
when you're older. You're gonna say that all this anguish and pain of being 17 was only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Just spring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이 99년 전에 한반도에서 일제강점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을 벌인 3.1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 위안부 현안과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타이완 여행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항의했고요. 이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불법 약물 파동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징계를 푼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한국에서 이 3.1절로 기념하는 날이죠.
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전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이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과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이 원산을 비롯한 한반도 주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도 발표하면서 수개월 동안 항거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해마다 오늘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행한 연설 내용을 놓고 일본 정부가 극력 반발하면서 최근 긴장된 두 나라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런 겁니까?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이 다케시마 관련 언급인데요. 먼저 위안부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시절에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사람들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한 겁니다.
네, 자, 이 같은 연설 내용에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이 알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5년 일한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면서 이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최근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이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와 징용공 피해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1965년 양국 국교 회복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서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가 해결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때 일본 정부는 또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최근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 대통령이 위안부 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30만 달러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정부 당국자가 말했지만 청와대가 즉시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도 이 위안부 현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극명한 의견차가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의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독도를 언급한 것도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죠.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다시금 거론한 것은 최근 일본이 다케시마,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오늘 여기에 항의한 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언동을 이 한국 측이 반복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한국 측에 즉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케시마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갈등 해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스가 장관은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 1954년과 1962년 그리고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의회가 타이완 여행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요?
네, 미 상원이 어제 미국과 타이완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과 협조를 허용,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타이완 여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월 역시 반대 없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법으로 발효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이 법안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화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 타이완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이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이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을 때도 상원을 통과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시킬 경우 양국 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할까요?
예, 이번 법안이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네. 당사자인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실은 논평을 통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호국가 가운데 하나라면서 타이완 여행법안 의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외교부도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과 앞으로 상호 공통 가치와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역시 미 당국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반발하고 타이완은 반기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국에 속한 지역이라서 독자적으로 미국과 교류하면 안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이 타이완 여행법안이 위반했다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외교의 대전제인데요. 이 국제사회에서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타이완과 홍콩, 이 마카오 등 이 다른 체제를 운영 중인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미 의회가 이 타이완 여행법안을 추진한 배경이 뭘까요?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조약도 폐기했고요. 양측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타이완 대사관은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로 위상이 격화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샤퍼드 의원은 타이완과의 정부 간 교류를 막는 상황은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타이완 여행법이 공식 발효되면 미국과 타이완 당국 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법이 공식 발효되면 미군 고위 지도자들과 행정부 관료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회동할 수 있고요.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타이완 경제 문화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기구들이 미 당국과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도 이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차잉원 총통의 공식 방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으로 내일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원국 자격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어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명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회원자격이 어제 28일자를 기해서 즉각 회복된다고 밝혔는데요.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자, 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정지시켰 킨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으로 도핑, 불법 약물 결과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IOC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 대해서 중징계했는데요. 러시아의 올림픽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금지시킨 겁니다. 하지만 추후 입장을 완화해서 개인 자격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 몇 명이나 출전했었습니까?
예, 총 168명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국가 중에서는 미국 그리고 스위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라는 국가 이름 대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이라는 뜻의 OAR이라는 이 표기를 달고 이 메달 수여식 때도 국기 개양이나 국가 연주가 없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해서 총 17개 메달을 땄습니다.
네. 자, IOC가 러시아 회원국 자격을 다시 회복시킨 이유가 있겠죠?
네. 평창 대회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168명의 도핑 검사가 완료됐는데요.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에게서는 불법 약물 사용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OC는 당초 평창 올림픽 폐막 전에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회복시켜서 폐막식 때는 러시아가 국가 자격으로 참가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폐회식에는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이 대회 기간 동안에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소속으로 컬링 믹스 더블 종목에 출전한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 선수와 봅슬레이 종목의 나제즈다 세르게예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요. IOC는 대신 더 이상 러시아 선수단의 도핑이 적발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원들을 만나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퇴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 두 대를 39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보잉사와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원들과 만나서 관련 방안을 논의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두 당 위원들을 만나 총기 규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먼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now have to do something. We have to act. We can't wait and play games.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이 총기 규제 강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먼저 초당적인 단일 법안을 원한다고 주문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put those ideas in a very bipartisan bill. It would be so beautiful to have one bill that everybody could support as opposed to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 자, 그간 총기 규제와 강화 관련해서 참 많은 법안이 나왔다가 그대로 사장됐었던 이 현실을 지적한 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격형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올해 18살, 18세인데요. 이 공격형 소총을 합법적으로 산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현행 18세인 기준을 21세로 올리자는 말이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신원조회 강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총을 사려면 이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연방 총포 판매 허가증을 가진 가게에서 총을 살 때만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끼리 총을 사고 팔거나 인터넷에서 총을 살 때는 신원조회가 필요가 없어서 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동에서 이런 결함이 있는 신원조회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원조회 대상 확대는 이전에도 연방의회가 논의했던 방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뒤에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하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런 신원조회 확대 항목이 들어갔었는데요. 결국엔 통과되지가 못했습니다. 총기 소유권 옹호단체죠. 전미 총기협회 NRA는 이 신원조회 확대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 투미 의원과 맨친 의원이 발의했던 총기 규제 강화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동에서 이 법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공격형 소총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 등의 항목을 추가하자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네,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교직원들을 무장시키자는 방안을 다시 강조했고요. 또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총을 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데 쓰는 부품이죠. 이 범프스탁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자, 어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쭉 보면 민주당 쪽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미국 언론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들은 어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던 공화당 의원들의 표정이 좀 굳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공화당 의원은 어제 회동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동에 참석했던 존 커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미가 있는 논의였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두 곳이 총기 판매를 제한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스 그리고 월마트 쪽 발표입니다. 먼저
예.
딕스는 이 운동용품을 파는 대형 소매업체인데요. 어제 발표가 나오기를 대용량 탄창 그리고 이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인 AR-15 같은 공격형 소총 판매를 일체 중단한다는 발표입니다. 딕스 측은 또 21세 이하에게는 어떤 종류의 총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스가 지난 2012년 샌디훅 사건 뒤에도 공격형 소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몇몇 매장에서 해당 총기를 살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월마트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데 여기서는 어떤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비슷한 조처인데요. 월마트는 21세 이하에겐 어떤 종류의 총도 팔지 않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공격형 소총하고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 총도 팔지 않겠다고 월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참고로요, 현재 연방법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총포상에서 권총을 사려면 21세 이상이 돼야 하고요, 반자동 소총이나 다른 총포류는 18세 이상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백악관 고위 참모 한 명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내고 힉스 국장이 훌륭한 사람이고 지난 3년 동안 큰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힉스 공보국장 상당히 젊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29살입니다. 예. 힉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의 인연으로 트럼프 진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옹호하고 또 가까운 참모로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편 힉스 국장의 사임으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던 참모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힉스 씨가 공보국장 자리를 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7월이었죠.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해고된 뒤에 공보국장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 보면 그간 이 백악관 공보국장 자리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14개월 동안 이 힉스 씨가 네 번째 공보국장이었습니다.
예.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이 두 번 공보국장을 겸했는데 이걸 치면은 다섯 번째입니다.
예, 자, 힉스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이유가 알려졌을까요?
정확한 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요, 힉스 국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백악관에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힉스 국장이 올해 초 가정폭력 혐의로 사직한 론 포터 전 백악관 선임 비서관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연인이었던 포터 씨가 백악관에서 나간 뒤에 힉스 국장이 사직할 뜻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힉스 국장이 최근엔 연방의회에서 증언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지난 2월 27일 하원 정보청문위원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거의 9시간을 증언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힉스 국장은 대통령을 위해 종종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힉스 국장의 사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나름 타격이 되겠죠.
예.
힉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이런 참모가 사임함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고립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새 대통령 전용기를 사결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27일 백악관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미국 보잉사로부터 새 전용기 두 대를 39억 달러에 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금액에는 전용기 두 대 외에 비행기 계류장 건설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비용도 들어간 겁니다.
예, 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죠?
그렇죠.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군 1호기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새 에어포스 원 구매를 두고 논란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16년 11월 6일에 인터넷 트위터에 에어포스 원 두 대 가격이 4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주문을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새 전용기 구매 계획은 전인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이 1991년부터 사용한 전용기가 낡아서 새 전용기를 사려던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주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보잉사하고 백악관 측이 물밑 협상을 벌여서 결국 4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합의가 나온 겁니다.
예.
백악관 측은 27일 원래 새 전용기 구매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해서 14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에어포스 1을 제작하는 보잉사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보잉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 아주 좋은 가격에 하늘의 백악관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을 대표해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어포스 1은 일반 여객기와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입니다. 이 보잉사가 제작하는 747-8 기종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대통령의 주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비상시엔 하늘에서 직무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악관이라는 표현도 나온 거겠고요.
맞습니다. 에어포스 1에는 대통령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외에도 강력한 통신장비 그리고 최첨단 안전장비들도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요새로도 불리는데요.
예.
특히 전쟁 같은 유사시에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하늘에서 에어포스 1을 타고 상황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새 에어포스 1은 언제 인도됩니까?
원래 계획으로는 인도 시점이 2024년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전용기를 2021년까지 인도받기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연임에 성공하면 새 에어포스 1에 타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이 고달픈 권투 선수 이야기를 담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들어보시죠.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chest, still the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when I'm scared. Laying low, seeking out the poor quarters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ould know. Lie-la-lie,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to come home from the war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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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hen I'm laying out my winter clothes and wishing I was gone, going home, where the New York City winters are bleeding me. Stands a boxer and a fighter by his trade, and he carries the reminders of every glove that laid him down or cut him till he cried out in his anger and his shame. I am leaving, I am leaving, but the fighter still remain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흑인 여성들의 머리 손질과 미용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흑인 여성 최초의 대기업을 일으킨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시장을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이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00년대 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웠죠. 이들은 대부분 가정의 하인이나 농장, 빨래터의 노동자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흑인 여성들의 모발을 보호하고 가꾸는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흑인들은 이 꼬불꼬불하고 뻣뻣한 머리카락 때문에 사실 무척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담 CJ 워커는 돈벌이에 성공한 흑인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흑인 여성들도 이런 머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마담 CJ 워커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요. 부자가 된 건 나중에 일이고 대부분 세월은 무척 어렵게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흑인들이 다 어려웠는데 이 마담 CJ 워커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1867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네.
세라의 부모들은 노예 출신이었고요. 그의 가족은 미시시피 강 유역의 목화밭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라도 불과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목화 따는 일을 했죠. 세라는 또 백인들을 위해서 빨래하는 어머니와 언니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어린 나이에 참 불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세라가 불과 7살 때 부모들이 황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라와 언니는 미시시피주 빅스버그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됐습니다.
네, 세라가 일찍 결혼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불과 14살 때인데요. 이 모세스 맥 윌리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 3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죠. 그런데 또 2년 뒤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 맥 윌리엄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비극의 연속이네요. 네. 혼자서 또 어린 딸을 키워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세라는 미조리주 센트루이스에 가면 빨래꾼 임금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세라는 말년에 내가 평생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세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라의 머리카락은 건조하고 잘 부러지는 데다가 군데군데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네, 원인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중노동에 불결한 환경, 영양 부족, 약물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는 이런저런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라는 만약 내 머리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신의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이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약물을 개발했을까요?
이 세라는 옷을 빠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이 바셀린과 설파 등을 합성해서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료도 거기에 가미를 하고요. 그때 나이가 37살 때였습니다.
네, 효과가 있었나요?
네, 놀랍게도 그 약물을 써보니까요. 세라의 머리털이 새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곱슬머리도 펴지고요. 사람들은 세라가 자신만의 비법을 가미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세라는 자신과 친구들의 머리에 제품을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세라는 적은 돈이지만 몽땅 떨어서 작업장을 만들고 개발한 약품을 병에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라의 이름이 어떻게 이 마담 CJ 워커가 됐을까요?
1906년 신문기자 출신인 찰스 조셉 워커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찰스는 세라의 친구이자 조언자이기도 했죠. 결혼하면서 세라는 이름도 마담 CJ 워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마담 워커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여성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미용 문화 학원이라는 것을 열어서요. 제품 판매 훈련을 시키고 이들로 판매망을 구성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워커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흑인 사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마담 워커는 전국을 돌면서 제품 판매에 노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파나마, 쿠바 등 카리브해 국가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마담 워커의 제품은 그런 곳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흑인이니까 그럴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 마담 워커의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에이전트가 3천 명이나 될 정도로 급속히 커졌습니다.
네.
학원에 갈 수 없는 흑인 여성들은 통신 교육으로 워커 제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머지않아서 수십만 명이 마담 워커 제품의 사용법을 배우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 덕분에 판매하는 흑인 여성들도 돈을 벌 수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흑인 여성들이 마담 워커 제품을 판매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광고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났죠.
And as you can see, my hair is really full.
네, 마담 워커가 뿌듯했겠네요.
네. 이 자신이 이뤄놓은 사업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빨래터를 떠나서 즐겁고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이 마담 워커는 사업이 번창하자 1908년에 사업 본부를 동부인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로 옮겼습니다.
네, 피츠버그는 워싱턴 DC, 뉴욕, 볼티모어 등 흑인들이 많이 사는 대서양 쪽 도시에서 가까워서 사업에도 도움이 됐겠네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담 워커의 제품을 비판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 곱슬머리를 곧게 펴는 것은 백인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담 워커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적이 여성의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나갔죠. 마담 워커는 큰 재산가가 됐고요. 전국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담 워커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로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데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흑인 여성은 없었습니다. 마담 워커는 전국 유색인종발전협회와 교회, 문화단체 등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흑인 예술가들과 작가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흑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막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 마담 CJ 워커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나를 위해 또는 나만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돈이란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담 CJ 워커는 대통령도 만납니다. 1917년에 흑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났죠. 대통령에게 폭도들의 공격을 금하는 연방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거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말년에는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1918년에 뉴욕시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마담 워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계속했지만 점차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권고를 했지만요, 마담 워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마담 워커는 신장기능 장애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 그때가 51세였습니다.
예, 당시 마담 CJ 워커의 사업규모는 에이전트가 2만여 명에 이 판매고는 오늘날로 치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다니까 큰 사업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담 CJ 워커는 요즘 가치로 600 내지 700만 달러에 달하는 저택에 살았을 정도로 부를 누렸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망각하지 않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용 제품으로 돈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도 앞장섰던 마담 CJ 워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어? 이 노래 아는데 뭐지? 원래는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이런 표현은 보통 부정 표현과 함께 생각이 나지 않은 대상 뒤에 붙여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 생각이 잘 안 난다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I can't remember the name of the song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난다. The interview was terrible. I couldn't answer any of the questions off the top of my head. 인터뷰 망쳤어. 막상 질문 답하려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Off the top of my head. I don't know.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Off the top of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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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off the top of my hea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꽃과 같다고 노래하는 Bangles의 Eternal Flam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lose your eyes, give me Enough.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0년 3월 1일 오늘. 혁명, 강아지 왈츠 등을 작곡한 프레데리크 쇼팽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쇼팽은 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소나타, 전주곡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 곡 작곡가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연주법은 후세의 피아노 연주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6개월이 지난 1932년 3월 1일 오늘. 일본이 중국 동북 지방에 만주국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새 황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했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만주를 열강들의 공동 관리하에 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어 일본은 만주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만주국은 약 9년여에 걸쳐 일본의 허수아비 국가로 존재하다가 1945년 8월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